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고대 시대에 노예의 노동력은 국가의 경제력에 꼭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순순히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마저도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일반 백성의 집안은 물론 바로 왕의 왕궁과 신하들의 집까지도 올라와 애굽은 개구리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의 마음은 강퍅해지기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떼가 가득한 재앙을 비롯해서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등이 연이어 임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8번이나 임했음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드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고대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에서 빠지지 않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신교 국가에서 태양신은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에는 라와 호루스가 있었고 하늘의 여신인 룻과 하토르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치고 노래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인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는 결코 소홀히 행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제사보다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혹시 태양신이 제사를 받지 않아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며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애굽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뒤덮었습니다. 그것도 잠시나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찮게 여겨서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렸었는데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주관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은 흑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제목을 빌면 온 애굽은 눈먼 자들의 도시, 아니 눈먼 자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먼 국가들의 국가의 가장자리, 지중해 연안에 눈뜬 자들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이었습니다. 그 고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들에서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사는 그 장소에서 빛을 갖고 있었더라라고 감동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단지 빛이 있는 곳에 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이 빛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 빛이 있었고 그들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만이 빛을 가질 수 있는 총명함이나 겸손함과 같은 구별된 것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은 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한때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유다 땅에 임한 어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두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것을 목격한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두 가지는 온 땅이 어두워진 것과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빛을 잃다가 헬라어로 에클레이포인데 쇠하다, 약해지다, 그치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클립스가 나왔습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천문학, 천문 현상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다. 그렇게 서로 공전을 하다가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에 배열될 때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는 것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이 지구 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태양이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달이 태양 쪽으로 많이 붙어서 태양의 한 중앙이 가려지고 태양이 반지처럼 보이는 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일부만을 가려지게 되는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22일에 태양의 약 80%가 가려지는 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 일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식은 언제나 싹, 즉 음력 초하룻날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만월, 보름에 가까울 때라 일식이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또한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해도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시간은 지구와 달의 공전으로 인해서 불과 10분 이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시각은 거기에다 6을 더하면 현재의 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은 때가 제6시에서 9시, 즉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는 하루 중에 햇살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대신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각광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삶에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 불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13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 중 수만 명이 다메섹으로 피신해 있었고 그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잡아와서는 투옥하고 종교 재판을 거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사울은 땅바닥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각이 몇 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무리는 그를 환영하고 격려하기보다 그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즉 바울은 천부장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자신이 왜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 시각은 오정, 즉 낮 12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낮 12시라면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태양빛이 장렬할 때입니다. 태양빛이 장렬하는 중동의 한낮을 생각만 해도 피부가 따갑게 느껴지고 강한 눈부심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견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정오의 햇빛이 장렬할 때도 사울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후에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또 이 장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처럼 사울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반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도 그 빛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왔듯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심문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들어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했고 또 유대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관리라고 로마 황제에게 낙인이라도 찍히면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그 바르지 못한 결정,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던 시각이 제6시 정오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태양빛이 작렬하는 그 시각에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완전히 어두움에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이 어둠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빛과 같다고 확신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나니 자신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제 사마라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두 눈이 멀쩡해도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연기에 눈이 가려져서 권력만 보려고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물이라는 연기에 눈이 어둡게 되어 오직 재물만 보려고 하고 다른 것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물에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욕망 외에는 다른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욕망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사울은 율법과 유대의 전통이 주는 명예와 가치는 보려고 했지만 정작 바라보아야 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던 사흘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 진리를 향한 삶, 영원을 향한 삶을 살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신실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둠 그 자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빛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도 어둠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처럼 보이는 일도 빛의 가치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 처와 함께 제주도로 3박 4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피정을 갔습니다. 제가 1998년 2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로 다녀온 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의 풍광은 참 수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자연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경하는 날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남해 쪽으로 올라와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2023년의 여섯 번째 태풍인 카눈은 다른 태풍과는 달리 1951년 기상 관측이 기록된 이래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최초의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평균 속도는 약 시속 26km인데 반해 카누는 그 속도가 약 12km 정도라 굉장히 천천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비를 많이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산사태를 비롯하여 강이 범람하는 것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라북도 부안에서 열리고 있었던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도 거기서 철수하여 수도권으로 흩어져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카누는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부터 그 세력이 조금씩 약해졌고 우리나라는 이전에 태풍에서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사전 대피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 카눈이 제주도에 접근하는 시각은 8월 9일 밤 9시경이었고 한반도에 접근하는 시각은 8월 10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는 9일 오후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10일에는 바람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 10분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 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에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더 머물고 올 수도 있었지만 금요일에는 주일 설교를 위해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목요일에 귀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무렵에 무작정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인 발권기에서 비행기 출발 여부를 확인했더니 제가 타려는 시각 바로 전후에 비행기만 출발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진행 속도가 늦은 태풍이 제주도는 지났지만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각에 아직 태풍이 서울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여전히 바람은 많이 불고 있었고 아직 해가 떠 있을 시각이었지만 짙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둑하기만 했습니다.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이륙이 취소되었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침내 항공기는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하늘을 날았습니다. 항공기가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이 마치 짙은 색의 두꺼운 휘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짙은 구름 위에 희고 옅은 구름층이 있었고 그 위에는 태양이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래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래 땅에는 여전히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대고 있고 짙은 구름으로 인해서 어둑어둑하여 태양이 존재하는지 그 사실이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태양이 지구 반대편을 비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짙은 먹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짙은 구름으로 인해서 사방이 어둡게만 보인다고 해서 또 폭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태양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 같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의 구름, 원망과 불신의 구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고 계시고 성전 휘장의 한가운데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70년 이상의 바벨론에서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어둠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좇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주님의 말씀의 빛에 거하십시다. 그때 이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의 일로 가득하고 아무리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걷어내는 빛의 사람, 죽어가는 인생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이기신 주님,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또 어둠이 깊게 깔린 삶의 골목길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빛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좇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우리 삶의 어둠을 걷어내게 하시고 빛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빛이신 주님의 방문을 받아 그 인생이 빛과 같이 되었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마음을 정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그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걷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이 날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걷어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